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2월 6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이탈남에서 지난 3월에 집중적으로 정말 탈탈 털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국 검찰 재수사까지 갔고요. 한데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합니다. 한겨레가 검찰의 재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어제와 오늘 연속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영우 전 고용노사 비서관으로부터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았고 비선 라인을 알고도 비호를 했으며 심지어 김종익 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이미 2008년 9월에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문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인 돈 가운데 일부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서 나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문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이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이 또한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해놓고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 세상사 대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용두사미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너무 심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나라의 인권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국기가 얼마나 문란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야는 우리가 집권하면 이걸 하고 저걸 하겠다고 허풍을 치면서 정작 중요하고 급한 일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만큼이나 퀭하고 싸늘한 기분입니다.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범야권의 대선 공조기구인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오늘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상임대표로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조국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씨,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추대가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한 사람, 안철수 전 후보는 빠져 있습니다. 성추문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검찰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기혁 씨의 사진이 들어있는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24명의 검찰 직원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사진 유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무슨 관음증 집단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교수도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강 교수는 17편의 논문을 조작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의혹이 제기된 강 교수의 논문 14편 모두에서 위조, 변조를 포함해 고의적인 연구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강 교수가 주요 공동 저자로 참여한 6편의 논문을 추가 조사한 결과 3편의 논문에서도 조작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분야에서 유독 이런 일이 도드라지는지 저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먼저의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성 일자리의 3분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정부 저임금 이런 이제 그대의 일자리인데 결국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것들을 사회에서 재충전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 이탈남이 어제부터 대선 후보 공약 검증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턴 데 이어서 오늘은 여성 보육 문제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회정책국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직함이 잘못됐나요?
예, 사회권 국장입니다.
아, 사회권 국장입니까? 예.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사회권 국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여성의 사회적 지위부터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연동에 대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여성 정책 이제 총평 기준이 좀 잡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권이라고 하면 인권 중에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 지위 상태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예.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개선할 예. 수 있느냐의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 정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각 영역에 퍼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여성 정책이라고 특정하게 발표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서 그 여성의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대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여성 후보가 네 분이나 되시고
뭐 여성 대통령론도 남았는데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일전에 짚었으니까 오늘은 뭐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면 여성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되지만 사실 여성 정책은 좀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성 대통령 후보가 4명이나 되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여성이란 말은 굉장히 난무한데 여성 정책은 별로 얘기되지 않은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 이 여성이 이미지로만 차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성의 삶 내지는 여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 국면에서 좀 여성이라는 뭐 부드러운 뭐 부패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좀 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후보 진영에서 정책이나 공약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일정하게 소홀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후보들의 공약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는 데 오히려 방점이 찍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고요.
예.
첫 번째의 그 소홀하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어차피 후보 공약 검증이니까 한번 좀 대별을 해보죠.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여성 정책 큰 대별점이 있나요?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뭐 여성 정책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여성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범주를 정한 것을 넘어서 좀 살펴봤을 때
네.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로 보느냐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을 읽어가는 전업주부의 역할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예.
후보들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좀 드러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약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들을 좀 들여다보면
예.
여성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다른 후보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여성을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에
사람.
오히려 예. 포커싱을 그쪽으로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뭐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경력 단절은 굉장히 그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미 경력 단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
비정규직으로
거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협소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여성이 경제적인 일주체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경제 경력 단절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만 그 사후적인 대 아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여성의 삶을 여성 대통령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온전한 하나의 어떤 경제 주체 사회 주체로 여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전업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여성 문재인 후보는요?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다방면의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네. 일하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 뭐 이래서 아버지 육아휴직 그 한 달 쓸 수 있는 부분들 예. 얘기하긴 했는데요. 네. 그런 정책들이 두 후보 모두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다른 공약과의 연관성이나 내지는 정책의 방향이나 목적인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 그럼 한번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그 일하는 여성, 결국 이 문제는 여성 일자리 정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고 문재인 후보의 지금 공약 네. 차이가 좀 두드러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 후보는 이제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라는 그 10만을 양성하겠다는 그 일자리 정책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율곡 선생이 떠오를까요? 이렇게.
아.
아무튼요.
예. 예, 예. 그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설치를 하고요.
네.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여성 리더를 집중 육성해서 2017년까지 임기 내죠. 10만 명의 여성 인재 풀을 확보하고
네.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준다는 거죠. 근데 약간은 좀 추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공 및 민간에서 여성 인재풀을 확보하겠다는 게 물론 이제 인재풀을 확보한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아니 여성 인재풀이 지금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 인재풀은 지금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여성들도 대학 입학률도 높고요. 네. 대학 졸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성의 어떤 고학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기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가 문제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쉬운 거죠.
아, 그래요?
예, 인재풀만 양성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으로 연계할 건지 내지는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핵심은 그거죠.
전체 예.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 여성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네.
관리직의 여성 비율 10% 안 되고 5%도 안 되잖아요.
뭐 유리천장이란 말이 나온 지가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 유리천장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여성들이 모두 다 관리직이 될 수 없으면 관리직이 되지 못한 내지는 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때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제 우선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치를 해서 뭐 대통령직 속의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특위를 신설을 해서
네.
여성 취업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한 종합 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만약 실행이 된다면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일하는 조건, 그러니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취업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의 질 부분도 굉장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부분 저임금이거나 비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나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문 후보의 이 공약이 조금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일자리를 떠나서 전체 일자리를 뭐 몇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게
그렇죠.
일자리 창출의 거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민간 뭐 정부가 아무래도 그 당신들 저기 여성 그 몇 명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궁금한 게 하나가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때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이래서 여성 취업을 얼마나 늘리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논리상.
아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공부문에서 특정하게 여성의 일자리라고 이제 지칭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공약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문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족 구조가 대가족이었고 네.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내지는 집안에서 어르신이 아프실 때 가족들이 부양을 하거나 내지는 네.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양을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핵가족화도 됐고 또 그 맞벌이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는 있는 거죠. 국민들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 거의 사회 서비스를 민간 영역이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돈만 지원하고 예,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민간 영역이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들을 공공에 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풀어주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사회 서비스라는
건?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뭐 돌봄 서비스에서 보육이나 요양이나 이런 것에 좀 제한적으로 봤다면 박근혜 후보님께서 그 사회보장법을 바꾸시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쫙 확장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회 경제적인 내지는 문화적인 접근까지를 높여 그 범위를 확장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서비스는 주로 돌봄 사회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이나 요양이나 간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서 정부의 돈을 받아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걸 직접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제는 돈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일정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그 수당 받아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 늘려가지고 네. 전부 다 수용한다.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시면 요양원 보내. 수밖에 없는 가정들도 네네, 굉장히 많고 네네, 이제 부모님들을 원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지고는 굉장히 비용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 그러니까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불하는 비용들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면 먹는 문제, 아이들에 대한 특별활동비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요양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굉장히 좀 여성의 입장 내지는 그러니까 일자리로서 일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이제 돌봄 영역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일생활 양립을 하는 입장 그리고 실제로 가장으로서 이제 남성들이 일을 할 때 일생활을 양립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집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공립 내지 구립 유치원을 보내느냐 사립 유치원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월 지출액이 몇십만
그렇죠.
원이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뭐 구립 유치원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을 서고 대기표 받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한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게 여성 일자리 문제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온전한 하나의 경제주체로 남성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준다는 점에서는 대환영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자리를 열어놓고 어서 없이 하고 기다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떤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때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돌봄 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정말 그 복불복인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그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CCTV를 볼 수도 없는 거고.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희비도 막 엇갈리대요.
네. 네. 예. 그게 벌써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아이와 친밀감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됐을 때 사실은 부모도 마음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아이도 어린이집에 그 가기가 즐거운 거죠. 근데 지금 보육교사 선생님들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100만 원 안팎 이 정도 되죠.
네. 1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교사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에게 모든 헌신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돌봄 노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정하게 그분들의 임금 수준, 고용 조건, 노동 환경이 높아져야지만 그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당연하죠.
측면에서 예.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준교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고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지금 있는 구조들은 그대로 놔두고 교사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몇십만 원을 더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문 후보는 보육 서비스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조금 진일보된 정책이어서 여성계에서는 조금 이것이 좀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도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것들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이제 가정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 양육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이 이제 또 그만큼의 이제 그 돌봄 교사나 이런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여성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돌봄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 여성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주된 문제가 취업문이 너무 좁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국은 회사를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근데 또 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못 돌아가는 이 경력 단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대책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MB 정부에서 여성과 노동 관련된 최대의 치적으로 치는 정책들을 이제 매년 30개씩 확대해서 여성 훈련 과정에 이제 예산을 한 두 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력 단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이 중요한 정책인데 네. 이제 그 경력 단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임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뭐 평균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험 지원으로 일자리의 질을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좀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의지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예.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공약집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는요?
예, 문 후보는 그 여성의 경력 단절 주요 원인이 예. 그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 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태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이용하던 기준 한 40%까지 높이겠다라고 해서 이 보육정책하고 연관해서 그리고 일생활 양립정책과 연관을 쭉 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력단절 문제는 그 본질적인 원인은 육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그렇죠. 여성들이 그 그러니까 출산 지금도 여전히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렇죠. 그만둔 여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아기 때 정말 갈등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그 출산 휴가와 그러니까 출산 휴직과 육아 휴직의 맥시멈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90일까지 사용할 예. 수 있고요. 예. 육아 휴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전 각각 세계적으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남성들의 육아 휴직 참여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사용했던 그 여성 중에서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보장된 육아휴직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유급이죠. 그러니까 유급이죠? 3개월은 유급입니다.
근데 그럼 일정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를 좀 바꾸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법령을 개정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로 하고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한다면 육아하고 일정하게 또 이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고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책은 얼마든지 좀 그러니까 그 구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MB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재택근무를 예.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재택근무를 확대할 수 있는 근로형 직종들이
한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러면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도 보고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나 내지는 재택근무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 최장 노동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감내하고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집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각 후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육아의 부담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 그렇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노인복지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여성분들이 친정집 옆이 아니라 시집 옆을 시댁 옆을 그렇게 선호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시어머니가 이제 애 봐줄 걸 기대를 하면서.
저도 그랬는데 실패한 경우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실패하셨어요?
예.
참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셔서 아들 딸 다 키워서 출가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와서 애 봐달라고 하면.
그렇죠.
인생에 좀 그 황금기를 좀 여유 있게 좀 보내셔야 되는데 다시 육아를. 여성단체에서 이건 좀 고민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게 예. 일정하게 서비스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서비스의 질 가지고는 부모님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내가 애를 볼 거냐 내지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냐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국공립 어린이집 좀 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정말 이게 저는 아무리 정부가 선택권을 넓힌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지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이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학교에서도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네.
녹색 어머님에도 아빠가 계시면 되게 뻘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녹색 아버지 회는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한 활동가 분이 왜 녹색 어머니 회인가요? 어머님만 이거 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어머님 여성 운동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치는데 돈을 또 안 주는 이 따님이 좀 많습니다. 그죠?
글쎄요.
못 자고 하는 얘기고.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도 지금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또 액세서리식으로 여성이 결국은 여성 뭐 열어서 채용할 때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였다. 이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근무 연수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남성의 정상적인 승진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죠.
말 그대로 유리천장이 되어버리면서 어느 시점에 되어버리면 산에 눈칫밥 먹다가 결국은 또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리천장을 없애야 된다. 네. 내지는 육아휴직을 남성이 많이 써야 된다.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남성분들 그 말씀 드려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굉장히 눈치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하기 힘들고.
육아휴직, 회사 안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면 야, 너 승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너 여기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는 거냐? 뭐 네. 이런 식의 저희는 그걸 줄여서 사내 눈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사내에서는 실제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거. 이거는 사실 문화적으로
남성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 육아휴직 얻어갖고 1년간 내가 집에서 애 보겠노라 하느니 그냥 회사 가서 일하겠다. 이런 남성들 아직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네. 사용하신 남성분들이 특이한 경우고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죠.
그래요? 우리 이탈남의 지금 이 편집을 도맡고 있는 우리 이종호 팀장은 아주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 그러세요?
예, 이 부인하고 교대해 가면서 네. 그 이 당번제로 육아를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예. 그런 남편입니다.
그 여성 그 부인분의 또 말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검증이 필요합니까?
예. 웃자는 소리였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 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여성 그 채용 비율도 하고 그다음에 승진에 있어서 일정하게 안배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건 정책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훨씬
오지죠. 예. 그러니까 북극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임원 비율이 40%까지로 정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나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영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지 아직은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공약한 게 있습니까?
뭐 할당제가 일정하게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장관이나 정부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겠다.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의무화하겠다.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 교장이나 교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숫자를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는 거예요.
40% 그거 말고는
예, 그것도
아까 대폭 확대라고 했는데 그냥 대폭이
대폭 확대.
대폭이 여성,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여성 중용.
예. 중용.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공천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은 좀 자세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그 반면에 이제 문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예.
공직선거법에 지역구 여성 공천을 현재 권고 30%를 의무 30%로 바꾸겠다.
예.
내지는 2017년까지 임기 내까지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여성 임원 같은 경우는 10% 확대하고 정부 부처의 고위직 여성은 승진 할당제를 도입하고 임기 내에 20% 확대한다.
숫자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다르시죠, 두 후보가.
그래요. 그런데 예. 얼마 전에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 총리 부총리제를 도입하자.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총리가 남성이면 부총리는 여성이 맞고 그다음에 또 장차관에서도 만약에 남성이 장관을 맡게 되면 차관은 여성이 맞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혹시 그 두 후보 진영에서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 구체적인 응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성정책연구원의 그냥 제안 일방적인 정도. 제안으로
네.
그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성 문제를 이제 큰 개괄을 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 보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어찌 보면 또 이제 그 삶을 옥죄는 아주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이고. 근데 일단 지금 가장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네.
지금 두 후보에 있어서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떨까요?
확충 목표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께 이명박 정부 예, 공약에서도
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단 취약 지역에만 확충한다. 라고 이제 개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개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매년 50개씩 확충해서 임기 내 250개 만들겠다.
250개라고 해봤자 기초단체 기준으로 아마 기초단체 한 곳당 하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설 대비 20%.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오. 어린이집을 20%까지 해갔다. 오. 지금이 5% 정도니까 4배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이용 아동 대비 40%는 지금 11% 정도 되니까 한 4배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진일보한 건 사실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올리든 임차를 하든 해야 되는 거고 보증금 들어가죠. 시설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게 그 감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검증해 보셨어요?
예, 그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제시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동에 두 개 이상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예. 지금 공약을 그 박원순 시장님이 실행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빈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하셨는데 국공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고 또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공간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이제 그 예상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정보다 굉장히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로서 이제 그 비용은 좀 많이 다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비용을 많이 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실현 가능성과 함께 실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 앞에 대기자가 300명이나 있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사석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그 보육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 그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맡기지 않냐. 그럴 바에는 동사무소 같은 빈 공간에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노인 어르신을 그러니까 아예 그 돌봄 서비스로 고용을 해서 사회적 임금을 드리자.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냐. 제가 네. 그렇게 사석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한 여성분이 뭘 몰라도 참 한참 모른다.
예.
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건설적인 방안이냐 그랬더니 엄마들의 심리를 너무 모른다. 엄마들의 심리를. 그 어르신들에게 그 돌봄 서비스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과연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예. 아, 그렇게 정책 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교사가 네. 엄마인 그러니까 할머니인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건데 네. 지금은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교사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육교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제로 들어오셔서
보조라는 개념이 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도와주시는 그렇죠. 예. 예, 보조교사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딸아이가
어르신들이 예.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저희 딸은 이제 할머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잠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아이가 낮잠 자기 전까지 계속 같이 생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주시고 이제 네, 그분은 네. 퇴근하시는 방식으로
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데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꼭 황당무계한 얘기한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여기서 좀 자신감을 좀 얻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큰 애가 중학교고 이제 작은 애가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유치원 다닐 때는 몇 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 18만 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제 후배들 물어보니까 뭐 50, 60이 기본이 돼요.
네.
이거 결국은 양육수당 문제가 또 여기서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연관성은 없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분명히 보육료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놨어요. 연령별로. 그래서 그 기준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지금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각 연령별로 그 뭐 표준보육 비용을 산출을 합니다. 이 아이가 2세 만약 이제 예를 들어 2세라면 2세 아이에게 필요한 그 보육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교사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해서 비용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외에 그 부모님이 내시는 비용은 특별활동비, 뭐 현장 학습비, 기타 잡부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고 운동복 비용, 가방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 특별활동비라는 게 일정하게 기준이 있긴 한데 예.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게 학원하고 똑같잖아요. 기본 수강료는 예.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무상이고 정부가 지원하고
그렇죠. 꼭 다른 뭐 교재비 이런 데서 막 팍팍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무상보유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부가 내 아이에게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20만 원씩을 어린이집에 내고 있는 상황이고 유치원에는 뭐 100만 원씩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기존의 보육과정 안에 넣어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0세부터
5세. 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5세 정도면 어린이집까지는 그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0세부터 2세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예. 쭉 이용할 수 있고
예.
소관 부처도 또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예.
보건복지부고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항상 부처가 갈려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보면 항상 그러면서 부처가 떠넘기기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그 두 후보 역시 그 공약차가 있습니까?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0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에게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때 지원하는 비용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네.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대신에 반면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양육수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부모님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12시간 기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제 서비스들을 대폭 확대하겠다. 물론 박근혜 후보도 그 지금 이 12시간 종일 보육을 시간제와 뭐 종일제로 변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면서 그 부모님도
부모님의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여름이었죠? 뭐 몇 군데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돈 없다 해가지고 나자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문제가 다시 재현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재정을 어떻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공론이 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두 후보 모두 공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정책이어서
예.
아직 가시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라는 것 연대체를 만들어서 두 후보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초대를 해서 이러한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무산됐고요. 네. 그런데 이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또 어느 정도의 그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이제 50대 50 이렇게 균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각종 복지 관련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넘겨버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지방자치 단체별로 재정 자립도 때문에
네.
차이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중앙정부가 다 100%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좀 지역 이 자체적인 정책을 하기에는
아니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비율을 조정하는
예.
것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까지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부담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한해서
네.
월 얼마씩 지원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는 0, 2세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연령이 어릴수록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온가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3세는 아 2세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
적정하다고
거죠.
보십니까?
아 저는 그 양육수당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금액에 대한 논의 자체는요. 논의보다는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어휴, 그 비용을 돈 많이 들죠. 예.
선생님은 크셨잖아요. 아이가 컸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뭐 저는 다 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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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 양육수당을 주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현금 수당이 없고
아니,
이런
근데
부분은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양육 수당을 주지만 그러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돈은 없지만
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쌤쌤이다 이 네.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쌤쌤이다라고 보시면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부의 논리는 그런 논리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검증을 해 보죠.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 액이냐?
그거는 부모님의 욕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아, 이제 그 기준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부모님의 욕구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권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박근혜 후보가 0세부터 5세까지 양육 수당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양육 수당 정책은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온 수입이 늘어났을 때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몇십만 원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어린이집에 이 아이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 현금 수당을 받을 것이냐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럼 이 돈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20만 원이면 껌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껌값이기도 하고
예.
뭐 사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아, 그 돈 갖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계층별로 저소득 계층은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고 고소득 계층 경우에는 그 돈으로 사교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국장님 말씀은 선별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별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층에 따라서 가구 월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액을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양육수당 자체는 그 가구 수당 연령별로 차별을 두고 있고요. 그걸 네. 선별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선별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선별적인 정책인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그 지원액을 조절하는 걸 선별이라고 했을 때 둘째 아이에게 일정하게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이거 선별적인 정책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돼야 되는 거죠. 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현금 수당으로 받을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느냐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특별활동비나 기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것과 내가 지금 0인 상황에서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것과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이 일정한 돈이 나에게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선택하라고 왜 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정책은 조금 뭐 보편적이건 내진 선별적이건 이를 떠나서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가 미래 세대의 저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을 제공해야 되는 국가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두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이 그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생활 양립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예.
아이가 그 양질의 보육이나 교육의 기회를 접할 때도 필요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렇지 근데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구립 그 유치원을 보내냐 이래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정을 해보죠. 구립으로 보내냐 사립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월 그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가정
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통일되지 않고서는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받는 비용들의 차이가 많이 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계나 보육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관리 방안들을 마련을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선택권을 얘기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선택권이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네. 어떤 것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중에 겨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선택권이냐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정부가 일정하게 정부 책임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돈 다 줬어. 왜냐하면 가정양육하니까 너에게 2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돈 준 걸로 땡끝이야. 그 돈을 어디에 쓰던 그걸 아이에게 쓰던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다른 데 쓰던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네. 모든 것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는데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 지원을 받는 게 합당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20만 원을 가지고 아이 양육에 쓰시죠. 물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분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뭘 때려가더라도 서류를 때려가더라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집에서 그 양육수당 20만 원 받으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와 아이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비교를 하면 단순히 이제 평면적인 월 지출액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겠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결국은 이 보육,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프라를 대폭 확충을 해서 같이 쓸, 그러니까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아직은 좀 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매년 50개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인민의 250개 확충하는 거.
매년 거죠? 50개 확충해서 너무 감질나죠, 그거는.
부모님들이 좀 얘기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서울을 기준하면 동별로 한두 개씩은 더 확충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죠? 그 정도만
돼요. 그 지금 전국적으로 국군이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이 줄 서서 대기표 받아갖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현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지 않은 문제가 여성 문제에서 출산 문제인데
네.
뭐 출산 장려, 저는 출산 문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출산 장려금이에요. 한 50만 원 주고 애 낳아라. 과연 그래갖고 그 과연 애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그 후보가 내놓은 게 어떤 겁니까?
아, 뭐 구체적으로 출산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농산어촌 지역에 공공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뭐 산부인과 외래 지원과 응급 이송 시스템을 확보하겠다.
아, 그건 필요하죠. 사실 필요하긴 네, 그렇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임산부의 영양관리 사업을 대상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 경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예.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예.
불임이나 난임 부부 검사 및 의료비하고 예. 고령 산모의 추가 필수 검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예.
출산 관련해서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나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부분을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야. 민간에 맡겼는데 민간이 비용이 높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황제 조리원도 있대요.
아 예.
와,
저도 뭐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요? 이야.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 한 달에 2천만 원 주고 산후조리원에서 이야,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튼.
네, 예. 네. 그렇고 뭐 예. 아동 같은 경우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의 이제 필수 예방접종 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반면 이제 박근혜 후보는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엔 12개월 미만 아동에게 조제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어떤 비교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세요? 어떻습니까?
아, 뭐 그동안 계속 조금 요구했던 내용들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물론 임신 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되긴 하겠지만 이건 사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만으로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쭉 열거하신 것은 아, 나 아이 낳고 낳아야겠다. 그래서 임신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나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 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은 뭐 이거 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나와 있는 정책의 유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던 보육 정책
그렇죠.
같은 부분.
그렇죠,
보육비 그렇죠. 부담되죠.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출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한
네.
거죠.
그리고 네.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이잖아요.
아, 지금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고교 무상교육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들이 가장 갈등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항상 갈등하긴 하지만 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일찍 끝나잖아요.
그 진짜 문제예요.
예, 예. 급식도 안 하고 가는데 이
맞아요.
아이 밥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찌할지 갈등합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나오는 정책들을 좀 봤어요. 방과후 돌봄 정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교실이라고 지역 아동센터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이제 문 후보는 얘기했고 지자체마다 방과후 학교하고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아까
예.
보육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노인 일자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 있었고 또 의무교육 기간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교육하고
예.
무상급식 하겠다라는 예.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반값 등록금 실현도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에 이제 산재해 있는 부처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폐합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 가구로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예.
박근혜 후보도 반값 등록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건 되는지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짚었는데 아까 여성 일자리 이야기하면서 하나 짚어야 되는지 좀 까먹은 게 있어서 좀 그 보강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임금 격차가
문제가
꼴찌 1등. 1등이죠.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1등.
격차가 가장 큰 걸로 1등.
그런데 네.
그게 16년간 부동의 1등이라면서요.
예, 저희가 부동의 1등인 것이 굉장히 많죠.
예.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임금 격차 부분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정책 나온 게 없습니까?
임금 격차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책들이
그거는 그 임금 격차가 큰 게 아무래도 그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주로 비정규직 요쪽으로 몰려 있어서
네.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주된
그것도,
원인이 거기에
네,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비정규직까지 포괄하지는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규직 남녀의 그 기준만
아, OECD 조사가?
네, 예, 정규직만 기준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그러면
하고 있어요.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직까지
네.
포함을 한다면. 근데
네.
문제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벌어질 수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ILO 협약도 기준을 했어요. 더 이상 그 동료 동임에 대한 부분도
네.
기준을 했고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고용평등법인가요? 거기서 그 동료 동임 그 임금 격차 부분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연구와 많은 정책 과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이거 하면 임금 격차 해소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아,
측면도
그거 복잡한
있습니다.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만 지원을 해서 확대할
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임금 격차 문제도 여성들이 그 왜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직군들이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네네네.
예전에 은행에서
예예.
여성들만 행원
예예.
그 창구 업무만 하는
예.
것으로 해서 분리직군 이제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성들의 임금은 낮고 같은 일을 하지만 남성의 임금은 높고 이런 차이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도 저희는 조금 아직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직장이라고 했지만 이제 업무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업무 수당에서 이제 차이가 확 벌어지고 기본급에
네.
있어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차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뭐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지켜가 되고 이러기도 상당히 힘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거는 구조적인 네.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문화적인 인식과 가입되어 있는 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양보호사분을 채용을 해요. 네, 지역에서. 네, 네, 네.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성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단지 그 이유로?
네. 남자니까. 오.
아, 그래요?
네.
아니, 여성 과정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예.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가부장제는 많이 남아있는 거네요. 결국
생활 속에, 예. 생활 속에 많이 남아있죠. 네,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뭐 아예 없다고는 절대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여성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띕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 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어,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어?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com
지구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누리는 권리와 기회는 절반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녀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을 전담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 점에서 여성 보육에 대한 대선 후보의 공약은 입이 부르트도록 외쳐온 복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 대통령론의 허화시를 재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더더욱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